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철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따뜻한 시선으로 농민을 바라본 밀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침대 위 미술관 64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배드민턴에 빠져가지고 남자친구랑 열심히 배드민턴 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재밌어요.
몸이 이제 다 회복되셨나 봐요?
그게 약간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기 전에 조금 운동을 해주고 자는 게 다음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좀 시작했어요.
좀 운동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됐군요. 코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그때 저번 주에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생각보다
나왔어요?
결과가 되게 괜찮아서 약 먹고 그냥 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의사쌤이
의사쌤이 교수님 거기서 대학병원이었는데 저 진짜 가도 돼요? 예, 네, 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약 사 먹고 몸 관리 잘하라고 해서 생각보다 아주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네.
수술 안 해도 되세요?
네.
짱이다.
약만 그래서 먹고 낼 수 있으면 진짜 완전 좋죠.
아니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검사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겁을 줬구나.
겁을 엄청 줬거든요. 병원은 원래 그래요?
아, 그게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지 않았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잘 끝나가지고.
그래서 뭐 기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네.
네.
그러게
지냈습니다.
오늘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그래요.
아프진 않으세요 이제?
네, 이제 안 아파요. 괜찮아요. 좋아졌어.
다행이다. 상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찌질대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아마 방송 나가는 날에는 지나긴 했을 건데 그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아트 선재 센터에서 이제 작업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한 16명 정도 작가가 모여서 작업 보여주는데 뭐 이제 미술 관계자랑 뭐 기자들이랑 그런 사람들 모였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들도 모이니까 작가들끼리 뭔가 만만한 사람끼리 뭐 의기 투합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시간이 되면 가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나라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요? 저는 잠깐, 네, 무슨 소재로 얘기할지 생각을
소재가 말한다고
아니, 소재가 없어가지고 뭘 얘기해야 되지? 딱히 특별한 일이 없어서 저는 요즘에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맞아. 고민들 많이 하실걸요? 직장 다니시면은
진희 언니도 요즘에 계속 바쁘니까
더 바빠질 거예요. 전 아마
그래요?
네. 근데 언니가 항상 이 시즌에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을 따는 시즌이라 좀 바쁘죠 이제.
그렇구나.
이제 곧 진희 언니의 다크서클을 볼 수가 있을 네. 거기도 하고
점점 피폐해져가는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베개 베고 예술 듣기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밀레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고요?
네. 좋은 밀레 전시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시 소개가 되게 오랜만이죠.
네.
전시 제목은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이라는 제목의 전시이고요.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소마미술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1월 달에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관람 요금은 성인 기준 1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밀레 하면 어떤 작품들이 떠오르세요?
그 이삭 줍기였나?
그렇죠.
네. 벌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삭을 줍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삭 줍기나 만종 같은 농촌을 풍겼던 사람인데요. 밀레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로
그래서 뭐 그림을 좀 잘 그려가지고 정식으로 초상화가에게 미술 교육도 받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다들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몰려들잖아요. 밀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파리에 대규모의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전염병을 피해서 많은 예술가들도 주변 지역으로 피신을 했던 거죠.
네.
그 밀레가 피신했던 지역이 바로 바르비종이라는 곳인데요.
네.
되게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죠.
근데
이 바르비종이라는 지역이 근대 미술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근거지가 되는데요. 밀레뿐만 아니라 쿠르베나 루소 같은 다른 예술가들도 다들 그 지역에 몰려가서 이제 예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거기가 농촌이니까 주로 예술가들은 자연 풍경이나 뭐 농부들을 그렸겠죠. 근데 다른 예술가들이 바르비종이라는 지역에서 화가들이 모여서 바르비종파라는 어떤 파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파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시각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학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밀레는 그 중에서도 이제 농민들의 실제 삶, 고달픈 삶인 뭐 풍속화 같은 거를 집중해서 그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화가들이 자연 풍경이나 그냥 사실적인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밀레는 그 농부들의 진짜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렸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뭐랄까 그런 평범하고 약간 소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경건하고 좀 종교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밀레는 성인이 등장하지 않는 종교화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밀레 그림 보면은 종교화보다 더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종교적인 아우라가 느껴지고
훨씬 더 그리고 종교화보다 더욱 더 자연스럽죠. 뭔가. 그때 그 밀레의 그림들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소지가 있는데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밀레가 한창 작품을 하던 시기가 이제 왕권 국가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과도기에 밀레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주로 화가들이 신이나 뭐 왕이나 종교화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그렸죠.
네.
근데 밀레가 갑자기 그림의 소재가 되지 않았던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니까 이제 그 기존 기독교층은 밀레를 약간 빨갱이처럼 진짜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물론 그런 새로운 세력을 가진 시민 정부가 밀레의 그림을 보고 이제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인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밀레는 뭐 그거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진보파는 밀레를 찬양하고 보수파는 비판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재밌다.
그렇죠. 되게 이런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죠.
본인은 전혀 그런
본인은 의도가 별 생각 아닌데. 없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런 대단해. 사회적 상황에 맞물려서 그리고 밀레의 작품 세계는 그 후대 인상주의 화가들인 모네나 피사로 뭐 방고 세잔 등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그 전시 제목이 모더니즘의 탄생이잖아요.
네.
이 모더니즘의 탄생이란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상파 화가들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밀레가 평소 소재로 삼지 않던 농민들의 삶을 그리거나 이런 거에서 뭔가 태동하고 있었던 거를 상징하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반 고흐의 우상이 밀레라고도 알려져 있죠.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약간 밀레 덕후였던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밀레의 그림을 보고 수십 번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그 조금 의외인 사람인데
네.
뭐 반고 같은 경우는 그림풍이 조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의외인 사람은
달리.
달리도 굉장히 밀레를 좋아해서 자기 작품 속에 밀레 그림이 걸려 있는 액자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만종인가? 그걸 패러디한 그림도 있는 걸로 알고.
달리와 갈라의 만종이었나?
아, 맞아요.
그런 제목이었어요. 네. 그 그림 안에 뭐 갈라도 등장하고 달리도 등장하고 그리고
괜히 굉장히 전혀 다른 느낌인데 신기하네요.
그쵸. 되게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인데 이런 따뜻한 그림을 달리가 좋아했다니.
우회다.
아무튼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두 거장이 밀레의 덕후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이번 전시에서는 네.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밀레의 작품 말고도 다른 바르비종 학파 화가들의 작품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 중에는 이번 전시에 오지 않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종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고 나라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할까요?
네. 노을을 지고 있는 벌판에 두 부부가 땅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바닥은 황폐해 보이고 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날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는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널려 있네요.
이 그림이 밀레의 그림 중에 좀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들판에 한 부부가 이제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배경에 보시면 멀리 교회당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평화로운 풍경에 뭔가 더 평화로움을 더하는 듯한 있고. 느낌을 주죠. 근데 이 그림에는 조금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부부의 발밑에 보면 감자가 담긴 바구니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바구니는 그 이 두 부부의 죽은 아기가 담긴 간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는 먹을 게 너무 부족했던 터라 아기가 이제 굶어 죽은 때였는데 네. 그 뭐 우리나라의 약간 보릿고개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어쩐지 땅이 너무 황폐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도 약간 아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아기를 위해서 묵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너무 슬퍼요.
애가 아사를 해서 이렇게
묵기 전에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제 밀레의 친구가 그 모습 대신 뭐 씨감자와 농사 기구를 그려넣자 이렇게 뭐 제안을 했다고 하는 뒷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까 달리가 밀레 덕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리가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에는 원래 아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달리스럽다.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대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후대 후배 같은 사람이죠. 네, 달리는. 그러니까 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진실을 파헤쳐보자 해서 그림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마지막 덧칠을 하기 전에 광 같은 어떤 것의 모습이 그렸던 흔적이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달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때려 맞춘 건가?
촉인가?
그냥 자기가 그 소문인 소문이니까
약간 자기가. 뒷 스토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그림이 마냥 평온하지만은 않은 그런 농부의 삶의 애환 같은 게 담긴 그림인 거죠. 약간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조금 가지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감자 바구니였을 때는 그림이 되게 그냥 평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그런데 애기 바구니라고 하니까 다른 거는 바뀐 게 없는데 뭔가 느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쵸.
배경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기 죽은 아기가 그려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어떤 미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림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그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겠죠.
근데 뭔가 밀레가 전혀 다르게 생각되었을 것 같은데
완전 사회주의자로 찍힐 수도 있어.
맞아.
미술사에서 다른 지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해석되겠죠.
그렇죠.
맞아.
다음은 이삭 죽기라는 그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 그림은 나라님이 언급했던 그림이기도 하죠. 이삭 죽기 그림을 나라님이 보시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그림도 아까 그림처럼 약간 석양이 질 때 여인네들이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쪽에는 수확을 하고 남은 것 같은 어떤 더미들이 있고 그런데 바닥에는 그렇게 줄 것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굉장히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계세요.
이 그림도 굉장히 평화로운 농촌 풍경 같아 보이죠. 네. 이 그림도 약간 슬픈 사연이 조금 숨겨져 있는 그림인데요. 그 배경 쪽에 보시면 나라님이 뭐 이제 수확한 곡물들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추수가 끝나고 뭐 곡식단을 쌓아놓은 모습이 맞고요. 네, 이 곡식단은 그림에 등장하는 새 여인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 새 여인은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남은 이삭들을 줍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확조차 하지 못한 가장 하층민 농부들의 모습인 거죠.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수확이 다 끝난 다음 거를.
하긴 그 수확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삭을 줍지 않아도.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주워가지도 않는 떨어진 이삭들을 많지도 않은데 죽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인물들을 수평선 아래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사회적인 상황들, 위치들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저 행동 자체가 약간 살기 위한 모습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몸부림? 근데 그거를 작가 시선으로는 그 살기 위한 그 노동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약간 숭고한 느낌? 그러니까 작 밀레가 추구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이 행동 자체는 되게 소중한 행동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아름답고 신성한 느낌으로 그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레가 그리지 않았다면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되게 밀레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나 그런 거를 가졌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들으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냥 평화로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밀레가 사회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태도 정도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번 전시에 오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림을 보고 나라님이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그림은 앞에서의 그림들처럼 들판에 어떤 한 남자가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모습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 씨가 흩날리고 있어요.
이 그림은 밀레 그림 중에서도 조금 고흐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림이에요. 고흐가 이 그림을 보고 습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이 그림에 등장하는 남자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작품에 등장시키기도 하거든요. 고흐는 밀레의 굉장한 덕후라서 자기 동생인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밀레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남자가 언덕을 내려오면서 씨를 땅에 뿌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소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도 있고 뭐 씨앗을 먹으러 모여드는 새들의 모습도 있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인데 이 남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특정 짓는 게 아니라 농부로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림이기도 한 거죠.
아까 이삭줍기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릴레가 특히나 사람들을 그릴 때 얼굴을 좀 특정 지어서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본 그림들이 다 그러네요.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모자를 쓰고 있거나 얼굴을 그쵸? 가리고 있거나
정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이 크게 나오는 그림에서도 그러니까 얼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표정이 왠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익명성을 준 게 그러니까 많은 농부들을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이 씨를 뿌리는 남자의 동작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거침없고 역동적인데 이런 모습이 영웅적으로 묘사가 된 거죠. 영웅적이고 위험적으로. 위험적이에요.
노동의 숭고함을.
그러니까 한 명의 농부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신성한 일을 하는
신성하게 영웅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보면 동작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당당함 같은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나 되게 비천한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관찰하고 이 사람을 영웅적으로 그린 모습이 고우에게 좀 영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우도 이제 한때는 한창 이런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그림에 영감을 받았고 고우 자신도 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에서 나오는 당당한 모습에서 어떤 희망 같은 걸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씨 뿌리는 사람은 19세기 프랑스 민주화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뭐 본인은 작품에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새롭게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크게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러게 요즘에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냥 풍경화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타고났네요.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이제 밀레가 더더욱 사회주의자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네. 밀레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문장을 읽고 지나갈게요.
네.
설사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미술에 있어 인간에 대한 측면이야말로 나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다. 자기 작품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밀레가 휴머니스트로서 사람을 보고 그림에 영감을 받는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멋있다.
정말 휴머니스트인 것 같아요.
휴머니스트.
밀레는 그리고 부인이랑 평생 잘 못해서 바람도 안 피고.
진짜 휴머니스트다.
아, 진짜요?
진짜 휴머니스트. 진짜 이쯤되면. 한 여자 안 만나고 허무하게 잘 살았다는.
진짜 인간을 위하는 예술가네요.
그쵸.
짱짱짱.
다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은 온갖 막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미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사람을 존중하는 예술가는 사실 몇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존중하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다들 예술에 빠져서.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조금 드문 예술가가 아닌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 존 레논도 세계 평화에 대해 얘기했지만 자기 가정에서의 평화는 이루지 못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예술과 삶이 다르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그 말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막 예술가들 중에서도 막 인간을 위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가정 파탄 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맞아, 맞아요.
밀레는 진짜 둘 다 결합되는 잘 보기 드문 예술가 같아서 되게 멋있네요.
맞아요. 밀레는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온화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낮은 하층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서 예술 작품까지 만들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술가였던 거죠. 밀레는 고우랑은 달리 살아있을 때 인정도 받고 작가로서 명성도 누리고 그리고 후배 화가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시대 흐름을 타서 그러긴 했는데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하층민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 밀레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농촌이나 농부의 모습을 그린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실 밀레만큼 깊이 있게 이렇게 작품성을 가진 작업을 한 화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을 따뜻하게 바라본 밀레 작품들을 한번 가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작가가 별로 없었는데 멋있네요.
그렇죠? 호감을 보시고 반하셨구나.
네. 인상이 중요하죠.
이렇게 항상 예술가들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좋을 것 같은 뭔가 가까이 있는 지인이 되면 내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밀레 전이 지금 5월 며칠까지였죠?
밀레전은 5월 10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거기 올림픽 공원 있는데 맞죠?
맞아 맞아.
가서 전시 보고 주변에 산책하고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게요. 소마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는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맞아.
이때 가서 약간 현대 작가들 작품을 전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오랜만에 되게 좀 오래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코넬 님이 준비해 주신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뒷담화는 아니고 같은 농민들의 삶을 그렸던 프리겔이라는 작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리겔이라는 작가요?
네. 프리겔이라는 작가고요. 네.
브리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브리겔?
밀레와 같은 시대 사람인가요?
아니, 밀레랑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니고요. 그 미켈란젤로?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훨씬 이전의 작가인데 근데 작품들을 보면은 그때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되게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그렸던 그런 성스럽고 종교화적인 그림들이 아니었거든요. 종교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그림이었지만은 그 본바탕 안에서는 농촌민들의 삶을 거기다 같이 그렸던 그림들도 있었거든요. 되게 시대를 좀 앞서갔던 작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밀레도 시대를 앞서갔던 작가인데 밀레보다 네. 훨씬 수백 년 전에
네, 이미. 네. 그렇죠. 프리겔은 네덜란드 출생의 화가인데요. 그 16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 플랑드르에서 활동을 했던 작가라고 하는데요. 플랑드르는 보통 벨기에 서부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서부, 뭐 프랑스 북부를 일컬어서 이곳을 플랑드르라고 하더라고요. 당대 플랑드르 화가로서 좀 유명 그쪽 지역에서 유명했던 작가는 요아킨 파티니르라는 작가가 있었고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 이 보쉬 작가는 그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가진 작가인데요. 보시는 죄, 죽음,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교 종교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묘사하며 그림들을 그렸어요. 브리겔이 이 보시의 작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보시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 그 전에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인물 중심의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은 그림 한 장면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 담긴 그림들을 그렸어요.
약간 원리를 찾아라 같은.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그 각자의 스토리가 담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되게 좀 사실감이 있기도 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되게 독특한 감성을 가진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나 죽음, 죄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브리겔은 이런 화면 구성과 그런 걸 갖고 있지만은 주제 자체는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때 시대를 살던 농민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거죠. 뭐 인간 중심이라서 뭐 종교화를 그리거나 초상화나 누드화를 그리지 않았어요. 보통은 뭐 자연 속에서 뭐 일하는 사람, 휴식하는 사람 그런 농민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네.
기교를 부리지 않고 농민들의 편안한 복장, 농사 풍경, 그리고 겨울 풍경이나 그 시대를 살았던 집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를 그 그림에서 볼 수 있고 한국으로 치면 김홍도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 브리겔 작가 저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구지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 눈 속에서 늑대 사냥하는 그림? 그 그림도 유명한 작가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그 사람이구나.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한 4, 50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옛날 방송에서 제가 뮤지엄 하우스라는 영화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뮤지엄 하우스의 남자 주인공이 빈 미술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킴이 일을 하는
네,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미술관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림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계속 뚫어져다 보는 그림이 이 브리겔의 그림들이에요. 실제로 이 미술관에 브리겔의 그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림 하나를 보실 건데요. 이거는 농촌민들의 결혼식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나라님이 보시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시골 결혼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보면 이게 결혼식 풍경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없고요. 다들 분주하게 음식을 먹고 있긴 한데 네. 그냥 마을회관에 모여서 잔치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신부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은 맨 뒤쪽에서 천막 쳐놓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약간 발그레한 볼의 신부가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근데 신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진짜 원리를 찾아라처럼 숨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결혼식들을 보면은 뭔가 번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화면에서 제일 강조된 게 스프를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네,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그렇죠.
결혼식인데 신부가 강조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꼬맹이가 뭐 음식을 핥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결혼식이라고 해서 뭐 되게 황홀한 표정을 짓거나 그냥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이지 뭐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냥 신부밖에 보이진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뭘 마신다거나 먹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이 결혼식이라는 게 그 농민 농촌 사람들한테는
그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행복한 잔치날. 그냥 잔치날 같은 이런 느낌. 그냥 우리도 결혼식 가면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휘리릭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는 거에 더 관심 많죠.
진짜 어떤 분들은 식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식당 끊어서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되게 사실적인 그림이었어.
엄청 사실적인 거지.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야.
뷔페에서 사람들 막 일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일상적인 부분 진짜 사실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친미분들은 생각하시는 막 로망인 결혼식이 있으세요?
로망 결혼식?
나는 어릴 때는 우리나라 결혼식이 약간 공장형 결혼식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었는데 약간 나도 나이를 먹었는지 그런 결혼식을 왜 하는지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좀 너무 사람들이 결혼식에 관심이 없고 진짜 찍어내듯이 결혼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외국 같은 데는 아예 하루 날 잡아가지고 결혼하면은 하루 완전 다 놀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나게
신나게
즐거운
놀죠.
시간 보내시기
그냥 결혼식 그 약간 아는 분이 결혼하실 때 그런 결혼 예식장에서 한 게 아니라 딱 지인들만 초대해서 카페 같은 데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혼식도 되게 소소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축의금을
부린돈을 거둬야 된다.
부린돈을
거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죠.
그런 게 결혼식 되게
둘에 둘에
그런 한국의 전통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도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결혼식은 그냥 뭐 평소 하는 대로 하더라도 약간 웨딩 촬영 같은 거는 요즘에 셀프 웨딩이라고 되게 많더라고요. 좀 예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나른님 원하는 결혼식 형태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결혼식은 어바웃 타임에서 하는
진짜 보기 좋았어요.
예쁜 꽃들과 함께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면 야외에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거 말고
여기 옥상 어때요?
환상을 깨웠어.
강남에 있는 한 옥상에서
빙수 사이에서 미안해요.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것도 있어요. 저의 프로포즈 로망.
뭔데?
그건 뭐냐면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신부가 어떤 SUV 같은 좀 큰 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귀에 이렇게 신랑이 헤드폰을 씌워줘요. 그러면 그 차가 신부를 태우고 그 시골길에 풀이 우거진, 그러니까 되게 평화로운 외국의 마을 이런 느낌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따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면서 점점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 플래시몹을 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옆에서 거리에서
아. 네. 그러니까 무대가 이 차의 뒤쪽 방향을 보잖아요. 그럼 가면서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때 아. 옆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축하해준다고 아. 얘기를 하고 꽃을 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사탕을 주기도 와. 하고
플래시몹처럼 막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에 이혼 버전을 봤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딱 타고 부인이 막 노래 부르면서 등장하는데 넌 개새끼라서 이혼할 거야 막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남자 표정이 처음에는 이벤트인 줄 알고 막 좋아하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 진짜요? 어.
그거 찾아봐야겠다. 끔찍한데 그거.
그게 남자 표정이 이렇게 화면 구석에 네모난 곳에 되게 맞아. 자세히 나오는
재밌는
그런 거. 네. 상우님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힘나?
저는 뭐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고마운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시골로 그게 하고 싶어요.
그냥. 아, 결국 우리나라 결혼식 되게 좀 그렇긴 해.
좀 그래요.
많이 그래.
맞아.
제 아는 어떤 분은 이분도 약간 예술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그림을 그리고 한 분은 다큐멘터리를 찍나? 그런 거예요. 근데 갤러리를 열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작품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전시 오픈이 하는데 저런 결혼식을 했구나. 그런 것도 되게 괜찮네요.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때 이런 걸 주제로 이제 학과에서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작업물을 내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는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결혼식이라는 거가 완전 어떤 판타지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날 딱 하루 완전 공주가 되는 거잖아요. 드레스 입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결혼식이 너무 공장형이라는 것 그리고 너무 판타지를 심어놨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결혼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같이 토론하던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그 갤러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갤러리 같은 데서 그냥 사람들 조금 모아놓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그냥 분위기 좋은 데서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전곡을 찌른 게 뭐였냐면 그러면 그 갤러리라는 것 자체도 판타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장 같은.
제가 저희 부모님이요 젊었을 때 웨딩샵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싸우는 커플들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 엄마 그런 일을 하시니까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장품 항상 좀 가지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여자애들한테는 특히나 더 그 이쁜 드레스가 더 꿈 같죠.
되게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그런 이렇게 신부 화장해주고 머리 해주고 이런 엄마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환상을 안 가지면 결혼식을 왜 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날인데 항상 채우려고 결혼식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작가는 그냥 결혼식 자체를 한 대 모여서 실컷 마시고 먹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는 푸른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저렇게 결혼식 그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요. 네덜란드의 속담들을 묘사한 일종의 설화적 풍속화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총 85가지에 달하는 속담들을 화면 곳곳에 배치했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담은 이 구도를 구성한 브레겔 자체도 대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혼란스러움이나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담겨있는 이야기를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이는 것 위주로 속담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왼쪽에서 맨 아래 부분에 보면요. 어떤 남자가 그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어요. 저게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다시 구석 왼쪽에 보면은 악마를 묶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강한 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줌마의 힘. 악마조차 이기는 아줌마의 힘. 네,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고요. 네덜란드 속담 중에서 이런 게 있대요. 여성에 대한 속담이 좀 많은 편인데 여성이 한 명이면 큰 소음을 일으키고 두 명이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여섯이면 악마도 대항할 무기가 없다라는 그런 거를 은유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벽을 등지고 남자 둘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돼지털을 깎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행위지만 한 사람은 이롭고 한 사람은 이롭지 않다는 뜻을 가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림이 네. 큰 풍경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 확대해서 보면 정말 재밌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방금 코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양과 돼지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긴 병에 부리를 넣어서 먹고 있는 학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우의 모습이 있어요.
그쵸, 그쵸.
어, 진짜요?
어, 네, 네.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두 동물 아닌가요?
네, 이게 어, 네덜란드 동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머리를 벽에 박고 있던 남자 위쪽으로 보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남자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위험한 계획에 착수를 한다.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은 암탉 뒷공문인을 만지는 모습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낳지도 않은 알을 기대하는 김치국부터 맛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네요.
재밌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화면 제일 맨 중간에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파란색 외투를 입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푸른 외투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교명이 속이는 교활한 아내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뭐 그 상단에 보면 악마에게 촛불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신령할 수 없는 자에게 부탁을 늘어놓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맨 왼쪽에서 상단 부분에 지붕 위에 보면 쬐끄만한 창문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빗자루 같은 게 보여요. 네. 네, 이게 그쪽에서는 빗자루를 탄 뭐 마녀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여자들은 빗자루를 넘으면 안 된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빗자루를 넘는다는 거는 미혼모가 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빗자루를 넘는 거는 결혼을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창문에 보면 키스하는 남녀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결혼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되게 재밌죠.
이 그림이 큰가요?
엄청 크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놨으니까.
갖고 싶다.
엄청 비싸 근데.
집을 팔아야 가겠어. 집을
팔아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집 팔아도 못 살 것 같은데.
집보다.
진짜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구글에서 고화질 그림을 찾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림이 작아질 거니까 나중에 그림 보시는 분들은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되게 크기 크게 해서 좋은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다른 속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동화적인 어떤 생물체들의 모습도 보이고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화가네요.
그렇죠. 되게 거기서 뮤지엄 하우스에서도 그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미술에서 지킴이 하는 아저씨가 그림을 계속 빤히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거기 빈에 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도 소소한 각자의 삶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아까 이제 보시의 그림에서 뭔가 이제 연관성을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되게 보시랑 비슷하고 이제 브리겔이랑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수진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진.
뇌해라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한 개의 캔버스에 이제 아마 아크릴인지 오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인간 군상들을 그리는 거예요. 아. 약간 좀 초현실적으로. 아. 그래서 보시가 주는 그림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
네.
되게 그런 화풍을 이어가는 듯한 면도 있어서 아.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서 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뭐 인간 군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인간 군상이 여러 개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뭔가 브리겔처럼 뭔가 네. 속담이나 그런 현실적인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자기 그 작가분의 본인의 네. 내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꺼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를 한 캔버스 안에 넣었다는 그런 데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비슷한 아마 레퍼런스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였어요.
아 지금 이거 이 작가 그림 맞아요, 언니?
맞아.
아 그리기 되게 빡시겠다.
그리기 힘들어. 약간 그림이란 게 잘 보이는 부분만 포인트로 그려서 나머지 부분을 대충 그렸지만 대충 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에는 그런 속임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다 꼼꼼하게 그리면 그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기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그림을 정말 모든 구석구석에 신경을 써야 돼서 이게 그리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림이죠.
난이도가 힘들죠.
원리를 찾아라를 떠올려봐요. 네. 쉽지 않은 그림이야.
쉽지 않아.
원리를 찾아라 그린 사람은 되게 힘들었겠다.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원리를 찾아라 책 샀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원리를 찾아 원리를 되나? 원리가 되게 요새 어린애들한테 이상형이라고 약간.
아 왜요?
진짜요?
스키니하고 키 크고 하니까 힙스터같이 동그란 경수 멋쟁이라서.
멋쟁이라서.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그러네. 약간 힙스터 그렇다 하더라고요. 비니 쓰고 이렇게 약간 패셔니스타 그런.
패셔니스타?
그렇다. 시대를 앞서갔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희님의 밀레 전시회와 코넬님의 브리겔 소개 잘 들었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블로그.naver.com/lbcart로 오시면은 침대 위 미술관 공식 블로그가 나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여러 가지 방송에 소개된 자료들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침대 위 미술관 64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